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어찌됨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방신들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가 잘못이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렇게 강변하는 거죠. 오늘 보면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무죄하니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 잘못한 것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치 논쟁하시듯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님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순종하지 않겠다. 어제 본문대로 하자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도대체 그렇게 결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잘못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따지면서 질문하세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데요,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을 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아이들 중에도 보면 말로 다 이러면 듣는 아이도 있고 막 겁을 주면 듣는 아이도 있는데 이래도 저래도 안 듣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징계를 받아도 무시하고 재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징계를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30절 하반절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거는 잘못하는 거야,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칼을 들고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오히려 귀찮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내지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경고냐, 뭐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상당히 자주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권면하셔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셔도 들을 줄 모르는 경우들,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32절과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우리 문화에는 무슨 결혼 폐물, 뭐 결혼 반지, 결혼 시계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뭐 굳이 뭐 이렇게 타박하지 않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역의 여인들은 자기가 결혼할 때 받았던 지참금,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할 때 받았던 그 폐물, 기념품, 장식품, 이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과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을 잊어버린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가, 신부가 어떻게 그가 받은 결혼식 폐물이나 혹은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이거는 평생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그걸로 단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처녀가 자기 폐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예복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거는 안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따져볼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단장하는데 뭐 때문에 단장하느냐 하면 음란한 짓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우리가 어제 묵상할 때, 엊그제 읽을 때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2절에서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를테면 하나님은 마치 조강지처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셨는가, 이런 거를 마치 처녀 때 그리고 이게 청년 때 연애할 때 혹은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신 거를 우리가 엊그제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신부, 남편과 비유하면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데서 사랑을 얻으려고 아주 음란한 짓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정도가 지나쳐가지고요,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마치 창녀를 가르치어도 남을 수준까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여자들은 음란한 짓을 직업으로 삼는 장녀들인데 음란한 직업으로 삼는 장녀들을 가르쳐도 될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방탕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했는데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 음행을 위해서 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나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거 신명기 같은 거 읽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율법의 핵심, 거룩함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도 화목제를 드리면서 객과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 레위인들 불러서 잔치해라. 모든 절기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해라.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떨어진 이석 주지 말고 밥 모퉁이 꺼 다 베지 말고 무슨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추수할 때도 가지 끝에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십일조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 주님께서 늘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게 하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그런데 그 흔적이 자기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 옷단에 가난한 사람이 흘린 피가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한없이 짓밟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랑 그것은 악이야.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 내가 뭐가 잘못했냐. 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거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연약한 사람 무시하고 뭐 이렇게 무한 경쟁하면서 승자 독식하는 그거 별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뭐든지 움켜쥐고 누리면 그것이 최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사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야말로 그야말로 무한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사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매 한 가지예요. 어디를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36절과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36절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수르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훨씬 그 후대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사역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미 아수르를 제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꼭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유다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보자면 신흥제국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애굽 쪽에 붙는 거예요.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에 기대고 애굽에 기대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 침략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바벨론 겁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버팀목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겁내지 마.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에 기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너 애굽 의지하다가 너 애굽 때문에 망한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손으로 머리를 싼다는 거는 이 시대 사람들은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울 때 머리를 뒤집어 썼어요. 너 애굽 의지하다가 너 창피한 꼴 당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안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듣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소망, 인생의 버팀목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고, 우리 인생에 사는 길, 우리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는 길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도대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탄식하는 것 없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좀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